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신 사건과 곧바로 이어지는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당하신 일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두 사건이 어떻게 연관되는가를 잘 보십시오. 사실은 모든 시험, 예수님도 시험을 이렇게 당하셨는데 우리가 많은 시험을 당합니다. 많은 시험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믿음을 주시는데 바로 그 세례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받지 않아도 되실 분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안 받아도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굳이 세례를 왜 받았습니까? 세례 요한도 그렇죠. 예수님이 자기에게 세례 받으러 오니까 14절에 세례 요한이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오히려 내가 당신께 세례를 받아 마땅한데 어찌 당신이 내게 와서 세례를 받으려고 하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자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세례 요한이 허락하고 세례를 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라는 그 말씀이 무엇일까요? 사실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대제사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구약 시대 때에 제물에 안수하여서 그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 안수라는 것은 그 내 죄를 전가시키는 것이죠. 지금의 안수와는 의미가 다릅니다. 구약 시대 때 안수는 짐승에게 내 죄를 전가시켜서 죽게 하는 게 안수였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다는 것은 곧 예수님 자신이 제물이 되시겠다라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구약의 어떤 제사 제물로 친히 제물이 되어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겠다. 그래서 15절에 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의를 이루고다 했다는 것은 곧 자기가 제물이 되기를 원하였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이 이 세례를 통해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셨다라고 성경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전달해 주고 있는 거죠. 죄에 없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시려고 친히 세례를 받으시고 죄인 우리와 함께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세례는 자기 백성의 죄사함의 근거를 마련한 하나님의 그 특별한 배려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세례를 받았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세례는 우리 죄사함의 근거를 마련해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제물이 되시고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먼저 받으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고자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죽고 함께 다시 사는 마음의 할례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십니다. 이 로마서 2장에 보면 마음의 할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마음의 할례. 유대인들은 육신의 할례를 중요하게 여겼지만 사도 바울은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 육신의 할례보다 육신의 할례가 뭐 중요하냐?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지. 우리가 교회에 그냥 몸만 다니는 게 뭐 중요하냐? 진짜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삶이 중요한 것이지 진짜 마음의 거듭남, 삶의 거듭남이 중요한 것이지 겉모양이 무슨 중요하냐? 겉의 직분이 무슨 중요하냐? 정말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하나님의 왕 되시 하나님의 다스심을 우리가 순종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직접 받으셨어요. 그랬더니 자 16절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였다. 정말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려고 순종하였더니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였다. 마치 비둘기같이 임하였다. 이 비둘기는 창세기 8장에서요. 홍수가 끝나고 그리고 이제 새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알려주는 첫 번째 그 짐승이 비둘기였습니다. 비둘기같이 임했다라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친히 이렇게 증인되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증하실 때,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이 모습은 바로 그때 노아시대 때 노아 홍수 후에 은혜의 소식을 전한 일에 사용된 이 비둘기를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즉 예수님이 이 세상의 진정한 구원자로서 새로운 은혜의 시대를 열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는 거죠. 비둘기는 창세기 8장에서 노아 홍수를 끝내고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신호탄인데, 바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바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이제 시작되었다라는 신호를 알리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여기 16절 17절에 삼위 하나님이 다 등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령,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납니다. 삼위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만나시고 있는, 삼위 하나님이 함께 등장하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순종하여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의 역사하심,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5절에서 변화산 어떤 영광을 경험할 때에 주신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때도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 시작. 말할 때 홀연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변화산의 영광은 누가복음에 보면 십자가에서 죽으실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십자가 죽으심을 앞두고 이 변화산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 죽음이 결국은 이 영광스러운 일이다라는 것을 변화산 그 모습, 산상 그 변화산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통해서 이야기하신 거죠. 그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음성이 그때도 들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세례 받을 때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음성이 똑같이 들립니다. 공생애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에 변화산에서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공생의 모든 육신의 시험을 이기게 하셨고 십자가의 그 승리를 가져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에게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세요? 기록된 66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하여금 늘 듣게 하십니다. 늘 보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성부 아버지로부터 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그 음성을 들으셨지만,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항상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모든 시험에서 이기게 하고 또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빠르게 읽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때 성령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또 때에 따라서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늘 말씀을 읽고 듣고 말씀과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필요할 때에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시험을 이기게 하십니다. 필요할 때에 십자가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말씀이 힘이고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길이요 내 발의 빛이요 내 길의 등이라고 그랬습니다. 등이 되고 빛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갈 길을 알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에게 이런 은혜가 임했습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직접 임했어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 여기에 지금 함께 똑같이 등장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뭐가 시작되냐면 시험이 시작됩니다. 자, 그런데 4장 1절에 그때는 언제요? 예수님이 세례받고 이제 나오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그랬어요. 성령에게 이끌려. 그러니까 이 시험 자체가 이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난 다음에 이 모든 시험을 짊어지시고 이기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령께서 이끄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시험한 대상자는 누구였냐면 마귀였습니다. 마귀가 시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시험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말하면 템테이션입니다. 유혹입니다. 수많은 유혹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도 성령 충만한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꼭 이런 유혹이 있다. 아, 예수님도 그러셨는데 우리가 말할 것도 없죠. 꼭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막 내 안에 정말 기쁨이 있고 그럴 때 꼭 마귀가 내 이 마음을 흔들려고 시험을 합니다.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 세 가지 이 시험 자체가 사람이 정말 감당하기 쉽지 않는 이 시험들입니다. 먹을 것 문제, 그리고 명예 문제, 영광스러운 문제, 욕심의 문제. 이게 다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가장 빠지기 쉬운 이 세 가지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기셨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시험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그랬어요. 성령이 이끄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허락하셔서 이와 같이 이제 예수님이 시험을 이렇게 받으시는데 이 시험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시험 받으신 사건을 연상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에서 시험 받으시냐면 광야로 가서 그리고 40일 금식 후에 40일 금식, 40일 광야, 40년 광야를 연상하게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고 살아가면서 수많은 시험을 만났고 그 시험에서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원망과 불평으로 민수기에 보면 맨 원망하고 불평하고 먹을 것 때문에 원망하고 또 대적 원수 때문에 원망하고 그리고 비전이 없어서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맨 원망 불평 이것이 민수기의 사건입니다. 그게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실패한 이 광야의 시험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승리했는가를 오늘 보면은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승리를 하시는데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실패한 그 시험을 예수님은 그들이 실패한 곳 그 광야에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승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 첫 번째 시험이 뭐예요? 자, 3절을 보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먼저 가장 먼저는 먹는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믿음에서 떨어집니까? 먹는 문제 때문에 그래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주일 지키지 못하고 먹는 문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마귀가 제일 먼저 우리의 약점을 잘 알고 있어요. 그 먹는 것 이것 가지고 마귀는 시험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뭘로 이기셨어요? 자, 4절 보니까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어디를 인용하셨냐면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자, 신명기 8장 3절 말씀 먼저 띄워주세요.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출애굽기 16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에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그러면서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어요.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고 알지 못하는 조상들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아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사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 광야 생활 동안 매일 만나를 주셨어요. 매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다는 말씀. 이게 순종 훈련입니다. 아, 우리가 노력해서 먹는 게 아니구나. 우리 노력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공급하시지 않냐면 우리가 얻을 수 없는 거구나. 하나님이 주시지 않냐면 우리가 먹을 수 없는 거구나. 이 훈련을 광야 생활 동안 하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 40년 시험에서 쳤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원망 불평했습니다. 그러다가 많이 죽었습니다. 멸망당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첫 번째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뒤에 이어지는 시험이 뭐예요? 또 6절에 거룩 이제 5절에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또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든 뛰어내리라. 그러면서 마귀도요 말씀을 인용해서 또 유혹을 합니다. 자, 이 6절 말씀은 이제 그가 그렇게 뛰어내리면 기록되었을 때 기록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인용했다는 거죠.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마귀도요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요. 자, 어떤 말씀을 인용했냐면 시편 91편 11절과 12절 말씀을 인용했어요. 자, 한번 마귀가 인용한 말씀 보십시오.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라고 말씀했죠. 자, 12절.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이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한다는 거예요. 이단들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인용해서 유혹을 합니다. 넘어지게 합니다. 미혹을 합니다. 말씀을 인용했다 해서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다 그것이 목자가 아닙니다. 선한 목자가 아닙니다. 마귀도 이와 같이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으로 예수님이 물리치니까 말씀을 인용해서 봐라 그러면 이 시편 91편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됐는데 한번 그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라 그러면 천사들을 통해서 그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주님이 지켜주시겠지라고 이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 세 번째 시험은 이제 또 8절에 마귀가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네가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했어요. 사실은 마귀가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 영광을 누가 줘요? 하나님 아버지가 줘요. 그런데 마귀는 마치 자기가 주신 것처럼 내가 이거 다 줄게 라고 이렇게 거짓말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됐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말씀하셨느니라.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은 또 물리치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시험은요 창세기 3장 6절에서 아담과 하와가 받았던 시험은 똑같은 거예요. 자, 창세기 3장 6절 말씀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탄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첫 사람 아담과 하와가 빠진 유혹이 뭐냐면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럽기도 한 이 세 가지 시험이었습니다. 먹는 문제, 보는 문제, 영광, 탐스러운 욕심의 문제였던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한 것도 다 이 세 가지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에 세 가지 시험을 이야기하셨어요. 자, 있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은 사탄이 우리를 미혹하는데 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이 육신의 정욕은 먹음직스럽고 안목의 정욕은 보암직스럽고 이생의 자랑은 탐스러운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6절과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당했던 세 가지 시험은 지금 같은 맥락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사탄은 우리에게 이 세 가지 문제로 접근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럽기도 한 이런 그 미혹 그리고 육신의 안목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당했던 시험이고 우리에게 여전히 도전하는 시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이기셨는가 우리에게 모델로 말씀해 주셨어요. 십자가에 죽기 전에 바로 세례 받으시고 공생애 시작 전에 세례 받으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말씀으로 다 물리치셨어요. 그리고 이 세 가지 시험을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이 양식의 시험, 권세와 영광의 시험, 믿음, 신뢰의 시험 이것을 이기고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이기는지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지금도 시험이 없으면 좋거니와 여전히 마귀는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이 시험을 계속 줍니다. 어떻게 이겨요?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이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듭되는 시험 앞에서 예수님이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승리하실 때에 오늘 맨 마지막 주 11절 뭐라고 그랬어요?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그랬어요. 말씀으로 승리하니까 이기니까 마귀는 떠났다고 그랬어요. 마귀는 떠났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 드니라. 아, 이렇게 승리하면 결국은 더 큰 은혜가 임하는구나. 이 마귀 시험은 어려운 것이죠. 그러나 이 시험에서 승리하면 마귀는 떠나고 아, 이 사람은 이렇게 넘어뜨릴 수 없는 거구나 하고 마귀가 떠난다고 그랬어요. 마귀는 떠나고 천사들이 와서 수종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승리하면 이 유혹에 승리하면 마귀는 감히 접근하지 못하고 떠나게 될 것이고 천사들을 통해서 수종드는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례받은 사람 아닙니까? 세례받았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산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 아닙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그 믿음이 바로 세례 바름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게 했습니다.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지만 우리도 세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직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이 마귀가 시험을 했던 것처럼 여전히 목사인 저에게 시험을 줍니다. 여러분에게 시험을 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주님을 본받아 말씀으로 물리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마귀는 떠나고 천사들이 와서 수종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 시작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를 통해서 수종드는 하나님이 공급하신가 은혜가 임하는 복된 날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